이사야 64장 구약 1045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끌림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를 알게 하사 세상에서 우리 삶들이 우리의 뜻이 아니고 주의 뜻에 발맞춰 살아가는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부르는 명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가리켜 주라, 또 이렇게도 부르죠. 오늘 본문도 주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시편에서도 주라는 그런 명칭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주 그러면 예수님만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근데 예수님만이 주가 아니고 하나님도 주입니다. 주라고 하는 건 주인이다, 이래간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 주라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은 내 주인입니다. 네, 이러한 고백이 실려 있는 그러한 이제 명칭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주 이제 이렇게 부르면서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의 주인이 되어 있지를 못하다. 여기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 신자들의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주라고 부르면서 믿는 내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실상 내 자신에게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허수아비 같은 신이다. 여기에 참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을 위대하시고 참 대단하시고 크신 여호와로 그렇게 내가 인정을 하고 있는가? 그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부른다 해가지고 하나님 믿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부른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위대하신 분이다,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내 주인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여러분 가운데 자리하고 있냐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주인으로서 정말 대단하시고 위대하신 그런 하나님으로서 여러분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참 싫어하시고 싫어하시는 일,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그렇다면 그쪽으로 분명히 내가 거부하며 가는 쪽이 당연하죠.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 또 이건 기뻐하지 않는 일, 그걸 알면서도 내가 그쪽으로 간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신자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거부하면서 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게 마땅하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이라면은 내가 하게 되어지는 것. 그러한 신자가 바로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 그럴 때 진심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주인으로 지금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가 일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살아가는 그런 삶들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창조주다,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런 말들은 참 자주 하는데도 하나님이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 그 말씀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온통 내가 좋은 거, 내가 싫은 거, 이것을 내 기준으로 삼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실제 우리의 현 모습이 아니냐, 이런 또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혀 나한테 하나님이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렇다면은 그게 무슨 신이고 하나님이냐, 이런 얘기죠. 결국에 내가 신이 되어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현대 교인들의 심각한 병폐라, 또 문제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항상 세상에 잔뜩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봐주겠는가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인 우리를 비교하면은 하나님 앞에 인간은 먼지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먼지와 같아요. 훅 불면 날아가 버리고 사라질 그런 먼지 같은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근데 자꾸 이제 인간 편에서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자꾸 뭔가 커다랗게 부각을 시키려고 합니다. 뭔가 먼지가 또 훅 불면 사라져버릴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우리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인간이라는 존재를 자꾸 커다랗게 부각을 시켜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인간을 갖다 쥐면 꺼지스라 불면 날아갈스라 이렇게 애지중지 뭔가 아끼고 보호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자꾸 착각을 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자기를 크게 자꾸 보고 있으니까, 크게 보고 높이 보려고 하니까 자연히 뭐가 커지냐면은 걱정이 커지고 근심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인간이 자기를 작게 바꾸려면은 거기에 따라서 근심도 작아지고 걱정도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꾸 자기를 높이 보거든요. 높이고 크게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근심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를 작게 보려고 하는 것이야, 크게 보려고 합니다. 자꾸 나는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된다, 이런 쪽에 자꾸 자기를 세워놓으려고 하죠.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된,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그 속에서 이제 화가 더 크게 커지는 것이고 또 근심과 염려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세상의 모든 걸 전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고 처리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도통 안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문제들을 갖다가 자기 스스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거리를 만들어내서라도 걱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모습도 류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 아버지가 목사예요. 목사인데 이제 그 아버지가 목사이면서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가 시무하는 그런 교회 예배당에다가 이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글을 크도록 해서 다 붙여놓고 하는데 이렇게 아버지를 많이 핍박을 했던 그러한 그 청년인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목사라면 여기에는 아주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다 거짓말장이로 보고 자기는 세상에서 크게 성공을 한번 해보겠다고 이제 의대를 갔습니다. 의대를 갔는데 비행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비행을 알으면서 이제 눈이 멀어져 버립니다. 눈이 멀어지면서 세상에 성공해보겠던 자기의 포부와 모든 꿈이 다 이제 사라지고 물구멍이 돼버리니까 낙심을 해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했거든요. 자살을 딱 하려고 하는데 자기 병실 창문 옆에서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막 성경 구절을 외는데 어떤 구절을 외냐면 이사야 41편 10절에 있는 말이거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놀라지 마, 난 너의 하나님이다. 이런 구절을 막 외우고 가더랍니다. 그 말을 다 듣는 순간 이 청년이 그만 그 말이 자기한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딱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그렇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순간부터 이 청년이 하나님을 믿고 신학교를 가가지고 목사가 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맹인 목사로 유명한 사람이죠. 안요한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 그 사람이 그 일대기가 영화까지 만들어내고 있던 유명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 그 극적인 얘기, 이게 우리 관심거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반발을 하고 도전했던 이 사람이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이 말씀 하나의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나간 이들이 하던 그런 말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를 안 믿고 있던 사람에게조차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이 굉장히 큰 충격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말 한마디가 얼마만큼 충격이 되는가, 이걸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 그 말이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런 말에 충격이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말이 큰 더 충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를 못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걸 제가 지금 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말을 딱 들으면 너무나 우리가 듣기는 이제 평범한 말이니까, 교회에서 그런 말을 할 때 너무 평범한 말이 아닙니까? 평범하다 보니까는 아니 그게 뭐 그렇게 놀랄만한 그런 말이냐 이런 식이에요. 안요한이라는 사람은 뭐 특별히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려고 그 말에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건 참 곤란합니다. 하나님께 반발을 하던 사람이 충격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다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항상 우리를 치는 충격적인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는 게 정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던가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러 가던 그런 길에서 하늘에 들려오는 음성을 딱 들어가지고 그 말에 놀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때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뭡니까? 나는 내가 빗다가는 예수다. 그만 이 말 한마디에 사도 바울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그만 확 뒤바뀌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건 단지 성경에 유명한 사람, 성경에 등장한 유명한 사람이 했던 특별한 체험이다. 이건 보통 사람이 체험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한테 주는 특별한 체험이다. 이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유명하고 특별한 일을 해야 될 사람이니까 그런 특별한 체험, 그렇게 특별하게 부른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이에요. 하지만은 꼭 하늘에서 들려와만 특별한 체험이고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아니잖아요. 항상 말하지만은 우리가 들여다보는 성경도 바로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던 그 음성이 그냥 어떤 글로 지금 표현되고 있을 뿐이지 하늘에 들려오는 음성이에요. 똑같이 예수님의 음성이란 말이죠. 사도 바울에게 들린, 하늘에서 들린 그 놀라운 음성이 지금 우리 앞에 딱 그대로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도대체가 그런 말을 가지고 충격을 받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전혀 없습니다. 충격을 뭔가 받는 그런 부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단지 글자로 마버리고 슬쩍슬쩍 넘어가 버리는 그런 식이 너무 많더란 말이죠.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분명히 상황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성경을 대할 때에 이걸 그냥 글자로 대하면서 슬쩍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왜? 여호와의 살아계신 여호와의 음성이니까. 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두려운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그런 신자로서 하나님의 음성 그대로인 성경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능미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시사항이고 하나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 그대로인데 그걸 우리가 대로잡게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아직까지 우리 속에는 여호와가 주인이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알게 되었다면요 진심으로 하나님이 내 주인 되어 있는 그 사람은 그 하나님 마음에 맞는 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일단 내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 도대체 뭐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신자의 모습이니까 항상 이것만 머리에 굴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뭐냐면은 하나님 쪽에 내 마음이 가다 보니까 일단은 내가 지금 어떤 꼴을 당합니까? 이것에는 뭔가 약간 힘이 지어지, 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 으쓱뿌리는 게 아니고 그게 거기로부터 점차 뭔가 생각이 멀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 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인가 여김을 여러분들다 보니까 그런데 평소에 교회에는 다녔지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종되기를 싫어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은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되어진다든가 하나님을 마음에 둔다든가 이런 모습은 멀어지죠. 그럴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해도 그냥 시커 누가 여기고 지나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럴 때 이 말은요 우리는 곧 하나님의 소유된 자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는 내 소유다. 이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미루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다 이런 말에 하나님의 소유라는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여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 말로 그만 덤둥해버립니다. 전혀 의미가 없는 말로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소유되었다 이런 말을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그런 가운데 들을 때에 아하 내가 하나님의 소유구나 하나님의 소유로서 내 뜻대로 날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구나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와야만이 그게 믿는 자로서 당연한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도 여전히 생각하는 것은 내 생활이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만 나무르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자꾸 어떤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에게 보여지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반대로 자꾸 내 생활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 7절에서 말한 것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런 말하죠. 이 말처럼요 주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주를 붙잡지도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을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 말을 부정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는 아니다 나는 주의 이름을 참 부지히 부르고 있고 나는 주를 붙잡으려고 일을 쓰고 있다 그런데 그렇지를 않다 하니까는 그 말을 뭔가 좀 부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는 주의 이름은 정작 주의 이름이 아닐 수도 있고 주를 붙잡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주의 이름은 주의 이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의 이름이란 말이 두 번 나옵니다. 2절에 보면은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런 말을 하고 7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이렇게 이제 두 번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의 이름이라는 말을 먼저 여러분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이 무슨 말이냐 이걸 이해를 했을 때 뭘 가지고 도대체 성경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있느냐 또 주의 이름을 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에서 말하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게 이상한 말입니다.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이런 말이 아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주를 부르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 듣기에는 또 그 말이나 이 말이나 똑같은 말처럼 들을지 모르는데 성경은 그걸 굉장히 구분을 합니다. 주와 주의 이름이라는 것, 이걸 굉장히 구분을 하고 있어요. 먼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냥 어떤 주의 이름이 뭐냐, 아 예수다, 우리가 예수라 이렇게 이름, 예수를 부르면 그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그게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분명히 주라고 하는 그 이름은 성경에 하나님도 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예요. 주의 이름 부른다 했을 때 우리가 주님 주님 하니까 아 예수 부르면 그게 주의 이름 부른 것이다 이래 생각하는 건 성경을 갖다 모르는 그 사람이 하는 그런 말들이에요. 예수 부른다고 그게 주의 이름 부르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천지한 노릇하고 이렇게 말해서 그 부정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주의 이름 예수 갖다 붙인다고 주의 이름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갖다 백날 붙여 그게 주의 이름 돼가지고 여러분 구원시키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먼저 그 2절에서 주의 대의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렇게 말하는데, 자 여기서 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냥 주를 알게 하시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느냐 이거예요. 그냥 주를 알게 하시며 이렇게 말하면 될 건데 왜 꼭 주가 아니고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렇게 굳이 구분해서 말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와 주의 이름을 구분합니다.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주의 이름이 아니라겠죠. 여기에서 이제 이름이라는 그 문제가 이제 나와요. 뭐 어려운 얘기일지 모르는데,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그 제가 창세기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름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지을 수 있는 게 이름이 아닙니다. 일단 그 어떤 인간도 자기 스스로 이름을 지은 인간이 없어요. 이름이라는 건 항상 남이 지어줍니다. 지어주는 분이 따로 있죠. 그리고 이름을 지어줄 때에 그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은 그냥 아무렇게 지어준 게 아닙니다. 뭔가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이름을 지어줘요. 부모나 할아버지가 보통 이름을 지을 때에도 그냥 생각난 대로 이름 짓는 것이 아니고 그 부모나 할아버지가 바라는 거, 이 아이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다 이름에 집어넣어가지고 이름을 지었죠. 하다못해 여자 이름 지을 때 말순이 이렇게 지을 때에도 그냥 아무렇게 말순이라는 게 아니고 이제 딸은 그만 낳고 싶다, 이런 하다못해 이런 의미 담고 지는 것이 바로 이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 그럴 때 그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아 예수 이런 의미가 아니고 주님의 바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이게 주의 이름이다 이런 얘기예요. 주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 땅의 인간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럴 때에 인간이 보지도 못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설명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뜻, 하나님 하고 싶은 모든 것, 이걸 그대로 이 땅에 가져와 가지고 그대로 시행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래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독자적인 그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바람을 이 땅에 그대로 실현시키는 거예요. 그렇다 해가지고 무슨 예수님을 갖다 하나님께 종속되었다, 예수를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도를 이 땅에 그대로 보이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는데 그분이 바로 주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와가지고 하는 모든 일들은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서 뭘 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그것은 예수님을 보면 돼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주님이 주가 하고 싶었던 그런 모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와 주의 이름이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할 때에 주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신 분은 하나님의 뜻과 그 의도를 이 땅에 그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결국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신 분은 예수님이다 하는 이런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했는데 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무슨 이유냐 하면은 이 기도는 지금 내가 기도한 것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시행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한 건 내 일이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이건 온땅 다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항상 내 기도를 응답하기 위한 그런 주의 이름이 아니라겠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것도 뭡니까? 주께서 하늘에서 뜻을 이루신 것 같이 그 하늘의 일이 이 땅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 바로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시행되는 것, 이루어지는 것, 이것만 바라보고 내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주의 이름을 부르신 자가 누구냐면은 자기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에다가 더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진짜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일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오히려 그것은 주의 이름을 갖다가 무시하는 겁니다. 욕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되죠. 기도하면서도 얼마든지 여호와를 욕되기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마음에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느냐? 육지로는 이렇게 말하죠.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세피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부정한 자로 볼 수가 있고 자기한테 있는 어떤 의라도 그 모든 의를 갖다가 더러운 것으로 여길 수가 있고 나를 갖다가 입사의 같은 그런 존재로 볼 수 있는 그런 신자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1절에 보면은 주는 하늘을 가로 강림하시고 이런 말을 하는데 주가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강림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세상을 심판할 때 기준이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옳고 그런 그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해가지고 심판을 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 일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더러운 대로 보고 이제 같은 그런 존재로 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본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쉬워요. 주 앞에서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고 내 어떤 의도 다 더러운 것이고 난 입술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은 걱정 근심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나를 부정한 자로 더러운 자로 입사의 같은 말은 뭐 불면 날아가 버릴 그런 존재로 보고 살아가는데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난들 그게 자기한테 어떤 큰 영향을 주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봐버리고 있는데 그래 아까 말한 대로 자기를 자꾸 크게 보려고 하니까는 세상에 일어난 일들이 자기한테 자꾸 뭔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 일 속에 그걸 갖다가 내 일로 연관시켜가지고 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나는 이런 일을 당해도 쌉니다. 자꾸 이렇게 자기를 뭔가 부정한 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고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자기를 작게 봐버릴 때 그 속에서 예민주와 근심 걱정은 자동적으로 작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여호와를 안 믿고 나를 더 크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맨날 주의 이름을 불러도 그건 절대로 주의 이름이 아닙니다. 주의 일을 부른다는 것은 결국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내 일입니다. 나는 주님의 일을 하기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런 고백인데 우리가 세상 내 어쩌고 할 거 다 하면서 어떻게 주의를 합니까? 제가 지금 어떤 교의를 바라는 게 아니고 내 걱정을 다 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를 크게 본다는 건데 자기를 크게 보면서 자기를 작게 보는 부정한 대로 보는 그런 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못한단 말입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크다란 분, 위대하신 분, 대단하신 분, 창조주이신 분, 그 앞에 우리들은 먼지 같은 진짜 입사해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두고 볼 때에 나는 별벌이라고 초라한 그런 인간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이 세상에서 내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자라구나 하는 것, 이걸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나를 작게 보는 것이다. 내가 부정한 자고 더러운 자고 내 뜻은 전부 다 더러운 것임을 깨닫는 이게 바로 내 일이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주를 제대로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주를 불러왔던 그건 싹 다 잊어버리시고 진짜 주의 이름을 누가 부를 수가 있느냐, 그 속에서 내가 커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결코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작은 자고 부정한 자는 이걸 아는 그 마음에서만 진심으로 주의 이름이 나올 수 있다. 과연 내가 그런 데로 살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애써야 되고 여러분 힘써야 될 그런 일은 자기를 작게 보는 것이라는가, 항상 나는 부정한 자고 입사에 같은 그런 존재라는가, 이것을 깨닫고 날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우십시오. 딴 거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세우고 여호와 앞에 나라를 세울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내가 작은 자임을 깨달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 이 세상에서 크고 높은 자가 되어 살려고 하는 욕심만 있습니다. 자기를 작은 자 위치로 내리려고 하지를 아니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커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건 주의 이름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를 부정한 자로 더러운 자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에서만 주의 이름이 나오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할 일은 나를 부정한 자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나를 더러운 자로 입사에 같은 그런 존재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작은 자리로 낮은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높음과 우리의 높아짐으로는 그런 교만을 쳐주시고 항상 주 앞에서 별것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악하고 더러운 존재임을 깨닫게 하셔서 작은 자리에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